저는 여러분이 오늘 이 본문 구절에 대한 설교 말씀을 여러 번 들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저도 제 기억에 제가 설교를 전달한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멜번에 최근에 갔을 때도 이 본문을 통해서 설교를 전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같은 메시지를 나누려고 합니다.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찾아와 한 가지 질문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간단한 질문이었지만 어려운 질문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이 질문으로 예수님을 시험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36절을 보면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나이까? 라고 말씀합니다. 영어 성경의 다른 버전인 NIV 성경에서는 이것을 좀더 심각하게 번역합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것이 가장 중요한 계명입니까? 우리는 이 질문의 중요성에 대해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 이것은 우리 모두가 반드시 지키고 순종해야 할 가장 큰 계명에 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는 십계명과 상세하고 세부적으로 나뉘어진 하나님의 계명들이 있습니다. 가장 큰 계명을 알고 지키는 것이 간단한 것이 아니라는 것은 우리가 이 계명을 적용해 보려고 할 때에 알게 됩니다. 그래서 계명을 아는 것과 계명을 적용하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가장 중요한 계명이 하나라고 하더라도 이것을 어떻게 적용하느냐에 따라 수많은 원칙들을 함축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요약해서 그것 가운데 하나를 가장 크다고 제안할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질문에 답하려고 한다면 그는 반드시 하나님의 마음과 의지를 완전하게 알아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율법의 계명들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율법사는 이렇게 다루기 까다로운 질문을 영리하게 생각해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성경의 이 특정한 구절로부터 이러한 주제를 공부해야 하는 여러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바리새인이었던 율법사가 바로 이 질문을 했다는 단순한 사실 때문입니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율법에 관한 가장 높은 견해를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가능하다면 하나님의 모든 율법을 연구하고 지키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게다가 이 질문은 바로 앞에 구절인 23절에서 33절에서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려다가 실패한 다음에 예수님께 질문한 것이었습니다. 사두개인들은 바리새인들과 경쟁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부활에 관한 교리를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이두 경쟁자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그들이 예수님을 성경과 성경의 교리들을 가지고 시험했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도 똑같은 일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시험을 29절에서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고로 오해하였도다라고 말씀하시며 끝내십니다. 이것은 사두개인들아 너희들은 스크립처 성경을 바로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두개인들은 주로 제사장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유대인 종교에 가장 잘 안다고 바로 자신들을 자신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잘못 인도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그들이 성경을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성경적인 시험을 통해 예수님을 이기려고 했으나 그들은 체면을 잃게 되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그것을 보았고 기뻐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라이벌 관계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번에는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계명의 핵심의 본질에 대한 또 다른 어려운 질문을 가져왔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사두개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의 교리적 시험을 가져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에 대한 좀 더 넓은 범위의 질문을 가져왔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그들이 예수님을 제압하기 위해서 신학적인 논쟁과 그들의 성경적 지식을 보여주기를 좋아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우리가 성경적 논쟁과 신학적 논란에 뛰어드는 것이 우리가 영적이라거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하지 못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 모두 예수님을 믿지 않았으나 그들은 그들이 하나님과 그의 말씀을 믿는다고 굳게 믿었습니다. 수년 동안 저는 건전한 그리스도인들의 교회와 설교자들이 쓰러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발생된 많은 경우에는 그 배후에 그들의 성경적 지식을 자랑하고 회중들 중에 미성숙하고 감정적인 사람들을 선동하여 그들의 교회와 설교자들을 시험하는 사람들과 연관이 있었습니다.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틀렸다는 것을 증명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일반 회중들에게 그것을 보여주고 싶어 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성경과 그 신학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들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파괴하는 데 사용되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두개인들은 죽은 자의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 질문을 하려 했을 때에 극단적인 예를 만들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시라면 곤란에 처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 상황을 만들 수 있는 질문을 만들었습니다. 또는 그들이 적어도 예수님께서 부활의 교회를 부인하도록 유도함으로써 그들의 편에 서도록 하는 방법으로 예수님의 인기를 허물어뜨리기를 원했습니다. 이것은 사두개인들과 그들의 추종자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교리를 사용하여 사람들을 분열시키려고 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그들 중에 한 율법사는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질문했습니다. 바로 마태복음 22장 35절에 나왔습니다. 이렇게 말씀에 대한 지식을 보여주는 것은 사람들에게 이러한 지식이 영적 성숙도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속일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나쁜 의도를 가지고 성경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영적인 지식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증표가 될 수 있다고 그들이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구절에서 볼 수 있듯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에게 있어서의 지식이란 오직 그들을 우쭐하게 만드는 데만 사용되었습니다. 그들의 지식은 그들을 훈육하는 데 쓰여진 것이 아니라 파괴시키는 데 사용되었고 예수님을 더욱 믿는 것이 아니라 더욱 부인하는 데 쓰여졌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의 궁극적인 목표는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로 모방하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면 할수록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가 그것임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우리 교회 안에 재직과 회원들 가운데 성경 교사들과 선교자들을 세우는 것이 세우는데요. 여러분께서 이렇게 중요한 일들에 이들을 세운 목적에 대해서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성경을 공부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모방하고 닮아가는 사람들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모두든 하나님을 닮아가는, 따라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 질문과 답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율법사가 예수님에게 했던 바로 이 질문은 또한 우리 그리스도의 삶에 매우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첫째로 이 질문과 답은 간단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라고 대답하셨습니다. 누군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분의 계명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가장 중요한 계명에 관한 이 질문에는 유대인 학자들이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릴 수 있는 많은 함정이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질문에 대해 37절에서 대답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셨으니 여기서 우리는 모든 신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의무에 대해서 발견합니다. 바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정말로 보기를 원하는 것은 바로 가장 중요한 계명인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랑의 대상은 바로 하나님, 특히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하나님과 우리의 개인적인 관계에 초점을 맞춥니다. 이것은 개인적인 것이어야 합니다.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반드시 개인적인 것이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벅찬 일입니다. 그분은 보이지 않으시며 만질 수 없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생각과 사고만으로는 그분을 자세히 알 수 있기에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작지만 하나님은 크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 넘어서에 계신 분입니다. 우리는 불완전하지만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반드시 사용해야 하는 수단은 우리의 마음과 목숨과 뜻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가 깊게 이 부분에 대해 나누기 전에 저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사용해야 하는 도구인 이 세 가지 기능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뜻에는 많은 중복이 있습니다. 첫째로 마음은 우리 내면과 발음과 의지를 말합니다. 두 번째로 목숨은 우리의 마음속 가장 깊은 곳, 육체적인 삶 또는 사람을 말합니다. 뜻은 이해, 의도, 목적, 생각 또는 태도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눈에 띄는 부분은 이러한 용어들이 전체적인 인간성을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통해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는 다양한 요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것을 나타내는 것과 적용하는 것에 굉장히 다양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일반화시킬 때 우리는 두 가지 차원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첫째로 이것은 지성적인 차원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가 누구를 사랑하는지 알아야 하며 우리의 사랑에 대한 내용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계명이기에 우리는 우리의 사랑 안에 하나님과 그분에 대한 계명의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둘째로 이것은 감정적인 차원이 있습니다. 이것을 알아내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목숨과 뜻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연관시켜야 되는 사실은 그야말로 우리의 감정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의 필수적인 부분이라는 것을 가리킵니다. 마음과 목숨과 뜻은 우리의 열정과 갈망함을 포함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우리는 이것을 감정적으로 나타내게 되어 있습니다. 열정도 따라오며 우리 내면에서 갈망함이 솟아오릅니다. 에베소서 교회는 하나님에 대한 첫사랑을 잃은 것으로 인해 책망을 받았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미지근함으로 인해 책망을 받았습니다.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고 권고를 받았습니다. 아마도 많은 근본주의적 교회들이 감정적인 사람들보다는 지성적인 사람들로 찼을 것입니다. 그들 사이에 적절한 균형이 없이 말입니다. 우리는 지식으로 인해서 싸울 많은 준비가 되어 있지만 감정적인 것과의 균형이 없는 사람들을 발견합니다. 물론 이러한 두 가지 요소가 함께할 때 이것은 사랑하겠다는 우리의 의지에 의해서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셋째로 불균형한 사랑에 대한 위험이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과 애정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성품에서 반드시 발견되어야 할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많은 분들이 존경하는 조나단 에드워즈는 18세기 미국에서 영적 각성에 대한 옹호자였습니다. 이분에 대한 예를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교도 시대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회중교회 목회자의 아들이자 손자였으며 13세의 나이에 예일대에 입학하여 논리학을 완전히 익히고 존 로크와 아이작 뉴턴을 자세히 읽고 과학적인 관찰을 개척하면서 다른 학생들을 빠르게 능가했습니다. 거미의 행동과 수명 주기에 대한 그의 연구는 여전히 인용됩니다. 몇 년 동안 가르치는 일을 하다가 에드워즈는 매사추세츠 노스햄턴에 있는 회중교회 목회자가 됩니다. 그리고 아마도 미국 기독교에게서 알려진 가장 강력한 목회자가 됩니다. 그는 아침 4-5시에 일어나서 하루에 13시간을 연구에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목회자 가정 방문 또는 목사관에서의 공허한뿐인 사교 활동을 거절했습니다. 그렇지만 에드워즈는 무능한 책벌레와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에드워즈는 대서양 연안의 전체에서 영적 대각성이라고 불리는 기독교 부흥을 불러일으켰던 불같은 설교자였고 역사가들에 의해서 미국 혁명의 선구자이며 미국 기독교 역사 전체에서 가장 결정적 사건을 불러일으켰던 장본인으로 각인되어 왔습니다. 이것이 그의 사역에 문제가 없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가 주일 예배에서 내면의 회심에 대한 증거를 보여주지 않는다면 성찬에 참여할 수 없다고 주장했을 때 그도 반대에 부딪혔습니다. 그는 성찬에 참여하고 싶으면 당신이 구원자라는 거 보여주십시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사람의 마음을 판단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항상 인정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는가에 대한 답변은 오직 가능성으로만 말할 수 있을 뿐임도 인정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가 회중들이 진짜로 경건하다는 믿을 만한 증거를 보여야 한다고 주장했을 때 그는 좌초되었습니다. 마침내 에드워즈는 그 강단에서 쫓겨나서 매사추세츠 서부의 스톡브리지에 있는 인디언 선교지에 가서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는 열정적이고 대단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었지만 그의 회중으로부터 쫓겨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신학교에서 신학생들을 가르치는 것 중에 하자는 목회자들은 언제나 떠날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의 실패에는 많은 이유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할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널리 퍼진 믿음으로 인한 칭의의 개혁 시간이 신학이 사람들의 마음에 자리 잡으면서 행위로 의로우심을 얻을 수 있다는 것에 대한 너무나 강한 거부감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전가되어 더딥혀진 의로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에는 익숙해 있었지만 영적으로 훈련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의로움을 위해서 그들의 믿음을 주장했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었습니다. 이것은 가장 중요한 계명에 반대되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가장 중요한 계명입니다. 조나단 에드워즈가 영적 감정론이라고 하는 책을 쓴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저는 우리가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신념에 매우 지식이 뛰어나고 논리적이지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의 따뜻함을 잃어버릴까 염려가 됩니다. 마치 우리의 모든 사역이 하나님 앞에서 가치 없는 것처럼 말입니다. 단순히 믿음을 선포함으로써 그리스도의 행위와 행동에서 드러나는 다른 그리스도인의 경건함을 존중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지식이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격동시켜주지 않습니다. 그 대신에 칭의로 구원을 받았다는 지식은 우리의 미지근한 마음과 구원의 확신을 정당화시켜줍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의로움으로 구원받았다고 말씀드리면 저는 여러분께 여러분의 사랑을 보여달라고 말할 것입니다. 만일 이 아침에 여러분의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신다면 간단히 말해서 여러분은 지금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계명에 불순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아침에 이것에 대해 쉽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만일 여러분이 주님의 가장 큰 계명을 지키는 데 실패하셨다면 여러분의 불편한 양심으로 인해 불편함을 느껴야 합니다. 조나단 에드워즈는 신앙적 감정에 대해서 많은 말들을 남겼습니다. 다음은 그의 일부입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고 받아들이실 신앙은 연약하고 지루하고 생명력 없는 꿈 같은 것이나 무관심한 상태보다는 조금 더 나은 정도의 상태로 우리를 올려놓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그의 말씀에서 이것을 매우 크게 주장하시는데 우리가 진정으로 마음이 열정적으로 생동감 있는 신앙 안에 거하는 것은 마음에 행한 할례의 참된 열매이며 생명의 약속이 있는 참된 거듭남의 열매이다. 다른 인용입니다. 세상적 감정은 인간의 감정과 행동의 근원이 된다. 신앙 문제에서도 그들의 행동의 근원이 신앙적 감정인 것이다. 감정이 없이 교리적 지식과 사색만 하는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다. 신앙적인 감정은 나타나고 보여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자유로운 우리 신자의 커뮤니티 안에서 비밀스럽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될 수 없습니다. 두 번째, 사랑에 대한 올바른 이해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함으로써 만약 이 설교가 다른 설교보다 더 감정적인 설교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은 잘못 생각한 것입니다. 어느 정도 범위에서는 감정적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 이상의 것입니다. 사랑은 많은 이야기의 주제입니다. 우리 중에 누가 사랑이 무엇인지 모르겠습니까? 우리는 이 단어에 매우 익숙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이 주제를 이야기하는 것에 대한 필요성을 정당화시켜야 합니다. 첫 번째 정당화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을 현실적으로 점검해 보는 것입니다. 어떤 신자도 그가 최고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그리고 종종 주님께 사랑한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우리는 정말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확신하지 못합니다. 만약 우리가 그렇다 할지라도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지에 대한 자신이 없습니다.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은 다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아는 것은 하나이고 우리의 가족, 가진 것들, 건강을 포함한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또 다른 것입니다. 많은 시간 우리는 우리가 진짜로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궁금해합니다. 우리는 영적인 기복을 경험합니다. 심지어 때때로는 영적 침체를 경험합니다. 이런 때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거나 사랑하는 것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자책합니다. 믿음의 거인들의 이야기를 읽으면 우리는 감동하고 그들을 따라가고자 하는 열의가 생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사랑을 보며 감동합니다. 동시에 우리는 우리 안에 무엇인가 잘못되어 있다고 생각하며 우리가 믿음을 고백하는 것에 대해 종교적인 위선이라고 느낍니다. 우리는 더 진지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볼 때 그들을 부러워합니다. 우리는 감정이나 태도에 있어서 하나님께 충분한 사랑을 드러내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진실된 갈망은 성취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지만 사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여기서 어떤 종류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지 정의를 내려야 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로맨틱, 그 연애의 감정과 같은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리차드 렁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로맨스는 그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것 때문에 강해지기 시작합니다.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이 그가 받고 있는 사랑의 열정에 대해 되갚아주지 않을 수도 있고 사랑을 주는 사람을 오히려 싫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이 사랑을 하는 사람의 감정적인 흥분 상태에 함께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에 대해 이야기할 때 이것은 연애적 감정의 사랑과 같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사랑에 대해서 찾아볼 때 우리가 처음으로 관찰해야 할 부분이며 시작점으로 생각해야 할 부분입니다. 이렇게 하고 나서 우리는 사랑의 본질에 대해 이해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성경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진실로 이것을 믿는다면 우리의 사랑은 하나님을 닮은 것이어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사랑은 반드시 모든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어야 합니다. 우리가 반드시 가져야 할 사랑이 이러한 종류의 사랑이라면 어느 누구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났는지 살펴보십시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아멘. 무한하고 죄가 없던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증표였습니다. 그러면 감히 우리 중에 누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이러한 무한한 사랑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 사랑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신 사랑입니까?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두 가지 방법으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물로서 하나님을 반드시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분의 성품의 일부를 주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혜와 지식과 같은 것들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7절을 말씀합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아멘. 우리가 우리의 부모님과 자녀들을 사랑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물로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또한 우리의 일부가 되어야 합니다. 또 다른 사랑은 자녀가 부모에게 하는 것과 같은 사랑입니다. 특별한 유대와 특별한 특권을 말합니다. 이러한 두 번째 사랑의 종류가 대부분의 경우에 해당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부모와 자녀의 관계로 얘기합니다. 자녀가 어떻게 그 부모님을 사랑합니까? 종종 우리는 부모님을 향한 자녀들의 사랑은 필요에 의한 사랑인 것을 발견합니다. 이것은 제가 몇 해 전에 여러분께 소개해드린 C.S. 루이스의 책인 네 가지 사랑에 대해 나와 있습니다. C.S. 루이스는 일부 그가 말하는 개념에 대해서 굉장히 뛰어난 사람입니다. C.S. 루이스가 설명한 이 필요에 의한 사랑이 이기적이라고 말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자녀들은 음식, 위안, 보호와 같은 기본적인 필요를 위해서 부모님께 옵니다. 이것이 바로 가장 첫 번째 이유입니다. 아이가 울면 사람들은 그가 너 부모님을 너무 사랑해서 옵니다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바로 부모님의 필요를 받기 위해서 옵니다. 누가 이들이 이기적이고 그들의 부모님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욕구가 이기적이라고 불린다면 이러한 욕구를 가장 적게 가지고 있는 사람이 가장 이타적인 사람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아이가 어떤 필요, 안정과 여러 가지 보호의 욕구를 위해서 그런 필요로 아이들이 부모님을 찾는다면 이것은 필요에 의한 사랑입니다. 이것은 이기적이라고 불릴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이기적이라고 말하는 가장 이타적이라고 불릴 수 있는 사람은 위안을 받기 위해서 누군가를 의지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지라도 그의 감정을 억누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이러한 욕구를 전혀 가지고 있지 않다면 틀림없이 그의 마음은 무엇인가에 문제가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자녀가 부모에게 자신들의 필요를 가지고 나오지 않는다면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우는 아기들은 엄마를 찾습니다. 엄마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필요에 의한 사랑은 그 자체로 나쁜 것이 아닙니다. 어린 아이는 먹을 것을 원하는 만큼이나 그의 부모님으로부터 위안을 받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부모님과 함께함으로써 안정감을 느끼고자 하는 기본적인 욕구입니다. 우리는 이 교훈을 통해서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을 찾습니다. 우리는 사람의 영적 건강의 상태가 하나님의 사랑과 정확히 비례한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신자의 사랑을 주의 깊게 살핀다면 우리는 곧 이것이 기본적으로는 필요를 근거로 한 사랑 위에 세워진 것임을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지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가장 가까이 있을 때는 우리가 가장 궁핍한 상황에 있을 때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불완전함과 공허함에 대해서 더욱 자각할 때 우리는 더욱 주님의 편으로 나아오게 됩니다.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사심없이 사랑합니다 라고 말하겠습니까? 필요의 사랑으로 하나님께 나아오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나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상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하나님, 저의 마음이 상해 있습니다. 우리가 필요가 있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께 나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가 있음을 아십니다. 시편 116편 1절에는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시편 기자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도다 바로 그분이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라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이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15절에 바로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7절에서 8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을 말을 많이 하여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가 무엇인지 아시고 필요가 있음을 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구하기 위해서 나옵니다. 이것 또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을 상한 자들을 사랑하시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만약 어린아이가 넘어져서 멍이 든다면 그들은 충격을 받을 것입니다. 그들은 잠시 동안은 눈물을 참을 수도 있지만 그들의 엄마 아빠를 볼 때 눈물을 더 이상 참을 수 없으며 큰 소리로 울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부모님을 향한 그들의 사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 사랑을 드러내는 그런 방법이고 감정입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서 상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많은 우리 성도님들을 보기를 원합니다. 바로 우리 필요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는 성도님 말입니다. 셋째로 우리는 언제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지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옳고 의롭고 정직하며 거룩하고 겸손할 때 하나님께 가장 가까이 나아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경험으로 볼 때 사실은 이러한 추측과는 바로 정반대입니다. 실제로는 우리가 비참하고 참담한 수렁에 빠진 상태에 있을 때 우리는 더욱 하나님께 나아오고 또한 도움을 간절히 구함을 깨닫습니다. 모든 것이 잘 이루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께 잘 나오지 않습니다. 간절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필요 때문에 하나님께 나옵니다. 필요의 사랑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의 시작입니다. 때때로 이러한 사랑은 탐욕의 형태를 취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위험한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필요지향적인 신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이 인간적인 사랑으로 무엇인가를 사랑할 때 그는 그 사랑의 대상을 우상으로 만듭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 자신을 바칩니다. 그는 시간, 에너지, 생각, 돈을 바칩니다. 그가 사랑하는 것을 숭배합니다. 이것은 어떤 사람들에게는 음악일 수도 있고 차가 될 수도 있고 무엇이든 그들이 사랑하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심령이 가난할 때 그의 필요는 그가 하나님을 향하도록 만들 것이고 이것이 바로 필요의 사랑의 시작입니다. 이러한 경우에 그는 그가 필요한 것을 숭배하지 않습니다. 바로 하나님, 그의 필요를 채워주실 수 있는 바로 그분을 예배합니다. 하나님, 저의 문제와 저의 어려움이 이곳에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 이것을 맡깁니다. 어떤 것이 일어나더라도 저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영혼의 빈곤함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도록 인도할 것입니다. 여러분 중 일부는 여전히 필요한 것을 근거로 하여 하는 사랑은 결코 사랑이 아니라고 여전히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높은 곳으로 가려는 사람은 낮은 곳으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높은 고지는 혼자 떠있는 것이 아니라 저지대 위에 자리를 잡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반대로 우리가 어떠한 것도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미지근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요한계시록 3장 16절에서 17절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것은 라오디게아 교회에 고해진 경고입니다.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17절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아멘. 나는 내가 필요한 모든 것을 가지고 있고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내가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문제입니다. 말씀에는 말씀합니다.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내가 알지 못하는도다 라고 말입니다. 신명기 32장 15절에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스르니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내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업신 여겼도다. 아멘. 아멘. 오늘 밤 자기 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께 이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처한 상황이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울부짖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자기 전 기도에 저는 필요한 것이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부르짖을 필요가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말할까봐 걱정이 됩니다. 넷째로, 우리는 필요의 사랑과 하나님을 닮은 사랑을 동시에 성장시켜야 합니다. 초반에 저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와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시작하는 어느 때든지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과 같은 사랑을 가짐으로써 사랑 안에서 자라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같은 사람이 됨으로써 우리가 성취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이것은 우리가 거룩해가는 성화의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더욱 하나님과 같아질 때 우리는 더욱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것이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매일의 삶 가운데 드러날 수 있고 사람들이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섯째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을 나타내고 성장시키는 것을 동시에 할 수 있습니다. 신명기 11장 22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1장 21절 외에 다른 성경 말씀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장 22절 먼저 읽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잘 지켜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도를 행하며 그에게 의지하면. 아멘. 하나님의 계명에 대한 절대적인 순종입니다. 신명기 30장 16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느헤미야 1장 5절 말씀입니다. 느헤미야는 제가 다음 설교에 다룰 성경입니다.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다니엘서 9장 4절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아멘. 마지막 9절은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오 나도 그를 사랑하며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면 그 사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우리의 사랑은 자녀가 그의 부모를 사랑하는 것과 같은 필요의 사랑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여러분의 필요를 위해서 부르짖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께서 여러분이 하나님께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이러한 사랑은 지식으로 균형이 잡혀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킴으로써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자라야 합니다. 우리가 모두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